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 원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역사,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완전히 이 반대 방향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사명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 시내산으로 부르신 그 초대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이런 원리를 좀 적용해서 교회 소개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왜 존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사명을 따라가는가라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반을 들은 분들이 먼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서,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한 길을 걷자라고 할 때, 교회에 이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책임을 공감하는, 또 혜택을 누리는, 그러니까 서로의 책임과 의무, 혜택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신내산 언약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회사에 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 일하며 나는 뭘할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내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분명히 보고, 그다음에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또 함께 한 식구가 돼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인 거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호주에 사는데 호주 시민권을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나라 시민권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이 나라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될 것들, 이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함께 따르겠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동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한 시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안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눈 감으면 뭐가 휙휙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번쩍번쩍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된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썩은 나라, 죽음의 나라로부터 구원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당연히 그 나라의 통치자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약속과 언약을 온전히 알아서, 아, 거기서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을 알아가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들을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 잘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어떤 과정을 바르게 이루지 못했는지 이걸 잘 알아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의 여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길을 걷는다고 어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피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좀 깊이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아,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향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좀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그러니까 교회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지기 전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먼저 바르게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한 교회 속에서, 한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바른 신앙을 할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것은 무슨 기적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 기록을 통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하셨던 일들과 그로 인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언약에 왜 초대하시는가? 이 언약을 이 언약에 초대하셔서 뭘 하시는가? 이걸 먼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갈 거냐, 그 선택은 각자에게 달린 거라고요. 의식도 없이 홍해를 건너 나와서 됐다 그게 아니고, 의식도 없이 홍해를 건너 나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그 부르심 앞에 함께 화답하고 응답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동행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복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이게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복이라는 것을 믿기로 뭐 자기 종교에 이끌고 하는 게 전부 이방 우상들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 교회도 다 복복복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복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친밀한 관계의 조건이 나에게 돈을 줘야 되고 뭐 치성을 늘 받쳐야 되고 아침마다 정한수 떠넣고 그래야 된다는 거라면 이게 어떻게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비즈니스 관계죠. 그냥 남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기 행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다는 거, 이건 어떤 경우도 옳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위해 어떤 의도적인 조건이 개입된다, 이거는요, 더 이상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이용하는 관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그런 온전한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를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테니까 너는 종교적인 치성을 들여라. 교회에서 좋은 그 건물 만들어라. 많은 헌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깡패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에게 상납금을 나에게 상납금을 줘라. 말도 안 된다고요. 자기가 지켜주고 대신 상하는 보상을 받겠다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많은 강단에서 뭘 가르쳤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요. 그 가르침들이 얼핏 보면 비록 종교적인 언어고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 그러니까 돈 내라는 건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지극정성 맞춰라.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폭 두목과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역사와 더불어 바르고 온전히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에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목사들이 뭘 전하든 그것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 그 존재로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쁨으로 맺고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간 게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백성들을 성결케 준비케 하시고요. 옷을 빨고 뭐 이런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이걸 만나는데 어떻게 도대체 뭘 갖고 준비를 하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빠져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했어요. 남자들로 하여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 욕심과 쾌락에 탐닉되는,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나의 신, 내가 생각하던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본능에 충실한 것 자체가 우상 숭배거든요.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본능, 익숙한 삶, 욕심들을 절제하고 애써서 절제하고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고 성도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가 있기 전에 이 토요일 같은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뭐 밤늦도록 파티를 즐긴다든가 영화 드라마에 빠져있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걸 즐기느라고 밤새 그냥 눈 시뻘겋게 있다가 그리고 그 예배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어요? 이미 정신이 흐트러지죠. 사람의 몸에는 한계가 있어요.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쉼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미 다 소진시켜버리고 예배에 오면은 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눈이 동그래도 대충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예배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그 전에 여러분의 6일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결하고 준비된 마음, 긴장된 마음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통해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거룩한 토요일을 만드는 게 주일에 건강한 예배를 지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토요일 정도가 아니죠. 그 토요일이 거룩하기 위해선 또 금요일이 거룩해야 되고 금요일이 위해선 목요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있어야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아가는 거룩한 그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서 있는 게 어디가 되든 예배당이 아니어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만나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과 가이드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너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 그쪽에는 그 탱크가 들어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거 6.25 때 엄청난 그 지뢰들을 많이 심어놔가 지금도 처리가 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 나가다 보면 산속에 이 철망을 가려놓고 지뢰지대라고 써있는 데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분명한 경계선을 줬는데 꼭 거기 들어가서 터지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가이드를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너 여기 건너가는 순간. 그러니까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 땐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겠죠. 당연히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귀뚱으로 들으면 관계가 깨지기 마련이죠.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부끼리도 그래요. 서로 말하는데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러면 결국 서로 소홀하게 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거나 자기 욕심대로 익숙한 삶을 살다가 그냥 예배에 쑥 익숙하게 나와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예배 때는 더욱더 긴장된 모습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 시내산 언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익숙한 방식에 자칫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 400년을 살려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만났던 이집트 우상들에 대한 지식은 전부 미신적이었다니까요. 신을 인간의 마음대로 각색해요. 자기 편리에 따라 우상의 형태를 바꾸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고쳐요. 자기들의 유익에 맞도록 각색하고 바꾸면 되는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곳곳에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니 신이 그렇게 많으면 도대체 뭐가 신입니까? 흔해 빠진 게. 근데 뭐 일본에 중국에 뭐 수백만의 신이 있다고 하니.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인간들이 욕심에 따라 만들어낸 자기 생각의 결과인데 나중에는요. 이 자신들이 만든 이 생각에 자기가 속아요. 가짜 신에 의해서 스스로 조종당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손들까지 다 여기에 속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그런 당신을 닮은 인격을 지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함께 약속하고 이것을 그 약속대로 신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대충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대충 알고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을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기능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이 수술에 임할 때는 장난이나 대충하지 않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신중하게 깨워서 그런 이 생명을 수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본능적인 인간인 나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기대하고 만들어 오고 있지 않았나 아니면 보이진 않아도 살아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왔는가 좀 잘 되돌아보고 숙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각색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과 편리를 따라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지한 대중들을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아내고자 종교적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종교적 규칙을 마치 신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대중들에게 요구하며 거짓을 저질러 버리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우상의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당신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격적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마라 그 사건으로부터 언급을 했던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인격적 존재에게 가능한 이 약속을 통해 이제 이런 관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명령과 규례는 어떤 협박이나 종교적 규제,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이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 인격과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각색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와 동행함에 있어 그런 똑같은 신중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시고 명하시는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존재하기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잡하리만큼 인간들에게 규례와 약속, 명령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너무도 엄청난 자유주의를 지닌 인격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주시는 율법과 명령들을 종교적 통제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세상의 한 우상과 만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중함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내가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으로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믿음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